출애굽기 30번 메시지 마라에서의 이스라엘의 체험. 우리는 출애굽기가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는 그림의 책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 구원은 영적이며 비밀하며 신성한 생명과 관계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그림들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구원을 묘사하기 위해 출애굽기에 있는 그림들을 사용하십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그분의 선택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첫 단계 완성을 표시합니다. 이 단계는 세 가지 항목을 포함하는데 그 세 항목은 유월절과 탈출과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누림을 통해 그분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탈출은 바로의 학정과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심판 아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학정 아래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에게는 유월절과 아울러 탈출이 필요했습니다. 탈출을 수단으로 하여 백성은 바로의 학정과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로부터 구원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애굽 사람들의 군대와 관계가 있는데 그들은 바닷물에서 멸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세 방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심판과 바로의 학정과 애굽 사람들의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것이 침례를 상징함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구름과 바다 안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신약에 있는 침례에 대한 온전한 예표였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의하면 침례는 믿는 이들을 부활 안으로 안내합니다. 침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놓여지며 그분과 함께 장사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 즉 부활 생명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들은 모두 부활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부활 안에 있는 것은 다른 영역, 즉 사망을 초월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가 애굽과 광야를 갈라놓는 선이었던 것처럼 침례에 의해 실제화되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옛 영역과 부활 영역 사이에 있는 분리선입니다. 침례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부활의 영역 안으로 이끕니다. 홍해로부터 수르 강야에서의 사흘 길의 여행. 15장 22절에 의하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다. 모세의 글에서 광야는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를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소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만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많은 독자들은 이 구절에 있는 광야가 부활을 상징한다는 것을 들을 때 놀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합당하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성경에 대한 합당한 지식과 아울러 어느 정도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침례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창조 안에서까지도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의 구원을 상징하기 위해 얼마큼의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리적인 지형은 영적인 것들을 상징합니다. 아프리카는 홍해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아시아는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르라는 말은 벽을 의미하며 14장 2절에 언급되어 있는 믹돌이라는 이름은 요새지를 의미합니다. 몇몇 역사가들에 의하면 애굽 땅을 보호하는 분리하는 벽이 지중해에서부터 수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를 건넌 뒤 수르 강야에서 사흘 길을 여행했습니다. 구름 기둥은 그들을 남쪽으로 인도하여 마라를 향하게 했습니다. 이 지리적인 사실들에 대한 영적인 상징들을 알려면 신약에 있는 계시와 우리의 체험에 의해 이 부분의 말씀을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가 믿는 이들을 부활 안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홍해가 이스라엘 자손이 침례받은 침례통이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홍해에서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은 부활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3장 18절과 5장 1절에 의하면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어 광야로 사흘 길을 여행하여 거기에서 주 그들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그분 앞에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흘 길의 여행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분별된 것이 부활 안에서였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분별의 영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하여 광야가 또한 부활의 영역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침례에 관한 신약의 계시와 우리의 체험에 의해 말합니다. 침례는 우리를 부활 안으로 이끕니다. 어떤 믿는 이가 침례를 받으면 그는 곧 자신이 옛 영역으로부터 나와 새로운 영역, 즉 부활의 영역 안으로 이끌려졌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은 부활의 영역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예표에 의하면 이 영역은 수르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수르 광야는 부활의 영역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것은 또한 분별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영역 안으로 들어갔을 때 홍해와 벽에 의해 애굽으로부터 분별되었습니다. 15장 22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로 사흘 길을 갔음을 봅니다. 3이 부활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이 부활 안에서, 다시 말해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홍해에서 마라까지의 여행길이 이틀이나 나흘이나 사흘 반도 아닌 정확히 사흘이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확대역 성경 주석 각주에 의하면 홍해에서부터 마라까지의 거리는 33마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은 이 거리를 사흘 안에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여행 속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와 통제 아래 있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이 사흘 동안 여행을 했다는 사실은 부활 안에서 걷는 것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 있었을 때 틀림없이 고센에서 걸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걸었을 것입니다. 고센에서 그들에게는 구름 기둥이 없었으나 광야에서 그들은 이 기둥의 안내에 따라 걸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걷기 위해 주님의 임재에 의해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활을 광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왜 성경이 부활을 상징하는데 광야를 사용하는지 당신은 의아해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 눈에는 광야입니다. 우리가 침례받은 후 우리의 친척들과 친구들은 우리가 어떤 광야로 들어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침례받기 전에 우리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마늘과 부추와 양파를 누렸으며 우리의 친척들과 친구들은 우리를 기뻐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광야로 여기는 새로운 영역 안으로 이끌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광야는 사실상 부활의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조망이 있다면 우리는 침례를 통해 우리가 들어간 영역이 광야가 아니라 분별과 부활의 영역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영역에서 우리는 부활 안에서 주님의 안내를 따라 행합니다. 그분의 구원에 대한 그림을 제시하기 위해 지리적인 행세까지도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 안에서 예비하신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12장 37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라암셋에서 숲곳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숲곳을 떠나 결국에 그들은 믹돌과 바다 사이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가깝기는 해도 블레셋 거민의 땅의 길을 통해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평상적인 길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남쪽으로 인도하여 홍해로 이끌어 오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침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보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한 길을 택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홍해를 통해 수르 광야로 이끌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더 나아가 바다를 통해 그들을 인도한 후에 그분은 그들을 지형에 따라 북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고의적으로 그들을 남쪽으로 돌려 마라로 향하는 사흘길의 여행을 취하셨습니다. 천연적인 물이 없음. 15장 22절에서 우리는 광야에서의 이 사흘길의 여행 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물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음을 봅니다. 이것은 부활의 영역 안에는 천연적인 물이나 천연적인 공급이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침례받고 부활의 영역 안으로 이끌려진 후 우리는 어떤 도움, 즉 천연적인 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으려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세상의 옛 영역 안에서 살았을 때 우리는 나일로부터 오는 천연적인 물에 넘치는 공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역 안에는 그러한 물이 없습니다. 마라의 물. 하나님은 백성을 씀을 의미하는 마라로 이끄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마라로 이끄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활의 영역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쓴 장소, 즉 마라로 이끄실 것임을 가리킵니다. 구름 기둥은 백성을 쓴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백성들은 물이 쓰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씁쓸한 상황에 대해 원망을 하며 불평을 해왔습니다. 많은 때 우리는 불평조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마셔야 하는가? 이것이 무슨 도움인가? 만일 내가 모세였다면 나는 백성들에게 나에게 불평하지 말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사흘 전에 바로와 그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보호했던 그 구름이 그들을 이곳으로 이끌어왔다는 것을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참된 종인 모세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과 다투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은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물이 달아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 나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쓴 물을 치료한 나무는 주께서 못 박혔던 십자가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일한 십자가가 치료하는 십자가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의 영적인 체험과 일치합니다. 침례받고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기 시작한 후 우리는 천연적인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해 곤경에 처합니다. 우리는 한면으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과 같고 다른 한면으로는 주님께 부르짖는 모세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상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상황에 적용할 때 즉시 쓴 물은 달아집니다. 나는 참되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체험을 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체험은 정도에 있어서는 다를지라도 원칙과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의하면 우리는 침례받은 후 부활의 영역, 즉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합니다. 이 영역은 실로 수로 광야이며 벽과 바다에 의해 분별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천연적인 자원들을 갖지 못하며 오히려 많은 씁쓸함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부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쓴 상황은 달게 됩니다. 지난해 나의 아내와 나는 참마라 매우 씁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영역 안에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치료하는 나무를 씁쓸한 상황으로 던지는 것을 풍성히 누렸습니다. 이 나무는 쓴 물을 달게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지난해에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에 대해 많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와 나는 우리의 상황 안에 있는 씁쓸함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과 함께하는 치료하는 나무를 우리의 환경에 적용했기 때문에 달콤함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누리고 체험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역 안에서 체험하는 것은 다 부활 안에 있는 체험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했습니다. 마라의 쓴 물이 광야의 영역에서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부활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씁쓸함을 단 것으로 바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에 대한 더 많은 체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라의 쓴 물을 영단번에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는 한 우리는 부활의 영역에서 행할 것이며 거듭거듭 마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마라에서의 체험은 단지 어떤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묘사합니다. 이 원칙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기초입니다. 부활의 영역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목마르게 될 것이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는 천연적인 물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나무의 이상을 보고 이 나무를 우리의 환경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나무는 우리의 상황을 치료하고 쓴 물을 달게 바꿀 것입니다.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 물이 달아진 직후에 주님은 백성을 위한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 후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처음에 이 약속을 읽었을 때 나는 왜 이것이 쓴물을 치료한 직후에 언급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체험의 빛 안에서 상고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씁쓸한 상황을 치료할 뿐 아니라 우리까지도 치료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물이 쓸 뿐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쓰므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아 자체가 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아가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혼과 영에 씁쓸함이 있습니다. 내가 쓴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은 종종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적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십자가를 취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나를 나의 씁쓸한 상황에서 구원했으며 나의 쓴 환경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나에게 종종 나의 자아 안에도 나의 환경에서처럼 쓴 것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또한 나의 전 존재에 나의 영과 혼과 몸에 쓴 것이 있다는 것과 나의 존재의 각 부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나는 이런 식으로 주님의 치료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나의 상황이 정화되면서 나는 내적으로 치료되었습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존재 안에 있는 씁쓸함은 다 달콤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더욱이 당신의 영은 치료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존재의 이 부분들에 다 문제가 있다는 나의 말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늙었든 젊었든 남자이건 여자이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병이 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의 의지는 합당하게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나의 의지는 그렇게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방식으로 일들을 결정해서는 안 되었을 때 그것은 그렇게 결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러한 체험이 없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감정은 균형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쁠 때 한없이 즐거워하고 울 때 한없이 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하는 나무가 우리의 씁쓸한 환경에 던져질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역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거듭하여 마라로 인도될 것입니다. 치료하는 나무가 우리의 환경에 던져지는 것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 존재 안에 있는 무언가가 치료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생각이 치료될 필요가 있다거나 우리의 의지가 교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거나 우리의 감정이 균형 잡힐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씁쓸하여 치료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마라에서 시험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씁쓸한 환경 안에서 우리를 시험하여 입증하시기 위해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심으로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동기와 의도와 갈망을 드러내십니다. 십자가의 체험보다 더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없습니다. 씁쓸한 환경 안에 있는 십자가의 체험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러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더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무를 나의 환경에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에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나무를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이것을 나의 영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나의 태도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십자가의 적용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이런 종류의 치료는 신유운동에서 발생하는 소위 신유라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운동에 참석했던 적이 있지만 한 번도 참된 치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참된 치료는 우리가 십자가의 치료를 받을 때에 발생합니다. 우리가 굴복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분의 법규를 듣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치료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되며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분의 구속하는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신 치료에 대해 말하는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이루어진 모든 치료는 주님의 구속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그분의 구속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주님은 그분이 우리의 의사이심을 지적하십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우리의 의사로서 그분은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 존재를 치료할 수 있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구절은 십자가가 나무이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이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우리의 치료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의 치료하심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과 연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위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질병이 치료되기 위해서 당신의 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당신의 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과 연합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당신의 치료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위장장애는 자아에 따라 산 것에 의해 발생했을 것입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 당신은 십자가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먹는 것과 관계된 자아를 처리해야 합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당신의 생각은 십자가에 의해 결코 처리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결코 동일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을 앓는 것일 것입니다. 당신의 영에 있어서도 동일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은 옳지 않거나 순수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불순하거나 뛰어난 의의가 부족한 이유는 당신의 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만진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들은 아내에 대한 태도가 십자가로 처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아내와의 관계에 병이 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결혼 생활은 치료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적용을 통해서만 옵니다. 이 원칙은 우리 존재의 각 부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15장 26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그분 보시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병들어 있어 치료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치료자가 되실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병들어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내적 존재의 어떤 부분에 병을 갖고 있으며 주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치료의 과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만진바 되는 정도에 따라 발생합니다. 십자가로 만진바 되는 유일한 길은 나무의 이상을 보고 치료될 필요가 있는 바로 그곳으로 나무를 던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씁쓸하다면 나무를 당신의 생각에 던지십시오.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씁쓸하다면 나무를 당신의 태도 안으로 던지십시오. 당신의 각 부분에 이렇게 하면 당신은 점차적으로 치료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만져짐을 통해 치료될 필요가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씁쓸하고 병든 우리 존재의 각 부분에 그분의 십자가를 적용하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어야 합니다. 주님에 의해 치료될수록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더 갖게 되며 그분의 법규들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더 갖게 되며 그분을 순종하려는 자원함을 더 갖게 될 것입니다. 치료되지 않는다면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이 거역적인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는 거역의 조성체입니다. 이는 거역의 요소가 우리 속부분 전체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치료될 필요가 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무를 보고 이 나무를 우리 존재의 각 부분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내적 부분들을 점검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존재에 적용될 때 우리의 내적 존재는 치료되고 굴복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부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법규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분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과 하나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치료를 날마다 체험하기 바랍니다.